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앤 데이터 센터 매니지먼트 MVP로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운이 좋게 뽑아주셔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뭐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진짜 집구석에이나 회사에 가서 그 코딩을 하는 것처럼 서버를 만지고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표는 이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 오픈스택 쪽은 제가 잘 몰라요. 그게 첫 번째로 부담스럽고 첫 시간인 거는 솔직히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하이퍼V의 최강자, 그 하이퍼V의 제일 잘하시는 저자께서 뒤에 계세요. 네, 하이퍼V를 다루는 기술은 저자.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도 그 책을 자주 보는데 저자 앞에서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아,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한데 어쨌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하이퍼V, 그러니까 하이퍼V를 쓰시나요? 오픈스택 하실 때? 하이퍼V를 써보신 분 있나요? 많이 써보셨군요. 두 분이나. 어떠신가요? 그럼 거의 뭐 KVM이나 VMware 쪽에 많이 하시나요? 아예 안 하시나요? 하이퍼바이저를 뭘 쓰시는 거지? 네.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하이퍼V는 솔직히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라이선스 이슈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서 그 다른 뭐 예를 들면 옆 동네 VMware 같은 경우에 비해서 국내 점유율도 그렇게 높지 않죠. 제가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나가면 비교 대상이고 여전히 VMware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이퍼V를 한 1000대 정도 깐 것 같아요. 국내에만. 근데 좀 많이 알아주시고 테스트할 때 써주셨으면 하는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퍼V에 대한 소개 드릴 거고요. 가상 스위치 그리고 하이퍼V의 중요 요소인 가상 하드디스크, 가상 머신 생성, 그리고 중요한 고가용성 부분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뒷부분에 이제 제가 그 상용 인프라에 대한 그 멘트를 못 봤어요. 발표를 할 때. 그래서 시스템 센터 쪽을 정확히 그 PPT 준비는 못했는데 소개 보여는 드릴 건데 그 이제 콘솔이나 이런 거 보여드리면 잠깐 설명은 드릴 텐데 이게 저희 회사나 뭐 이렇게 좋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장비들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뭐 이렇게 잘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화 기술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가상화 기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버 버츄얼라이제이션, 하이퍼V라든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뭐 그 제네비나 이런 것처럼 FV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그 스토리지 가상화,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스토리지 스페이스, 스토리지 스페이스 다이렉이나 스토리지 스페이스 뭐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까지 좀 핫했어요. 그 1구명권이 작년으로 제가 알기로 거의 다 VDI가 마무리됐거든요. 이제 이번에부터 2구명권이 되는데 그 데스크탑 버츄얼라이제이션 MS 같은 경우도 VDI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솔직히 거의 안 씁니다. 어쨌든 있고요. 뭐 근데 좋아요. 좋습니다.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시트릭스나 VMware 쪽을 훨씬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이번 그 설명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서버 버츄얼라이제이션 하이퍼V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하이퍼V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서버 2012.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8 R2부터 이제 하이퍼V를 제공 2008부터 제공을 했는데 이제 2012 이후부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이퍼V는 그 윈도우즈 서버에서 다른 역할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AD나 뭐 DNS 뭐 이런 역할처럼 그냥 윈도우 서버 설치하시고 거기다 하이퍼V를 올리시면 바로 하이퍼V로 쓰실 수 있고요. 하이퍼V 같은 경우는 GUI,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 클라이언트들 지금 컴퓨터들 가지고 계신 거 솔직히 지금 다 우분투신가요? 리눅스 노트북에 설치되신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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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뭐 윈도우즈 10이든 7이든 뭐 8이든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서버 보시면 익숙할 겁니다. 윈도우즈 그 뭐 8부터는 거의 UI가 비슷해요. 그래서 익숙하실 거고요. 또는 파워쉘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또 뭐 오픈스택이나 우분투 하시는 분들은 더 익숙하시겠죠. 명령어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라이선스인데 이제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2소켓 16코어 기준인데 그 표준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 2대까지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에디션 같은 경우 윈도우즈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상머신으로 윈도우즈를 올릴 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에다가 리눅스를 올린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비싼 대신에 그 초속해 16코어 기준으로 한 카피에 윈도우즈 서버 무제한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라이선스적인 차이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V 서버 2012 이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이퍼V 서버라는 게 또 있어요. 얘는 이제 GUI나 이런 건 제공을 하지 않고요. 뭐 AD라든지 DNS라든지 이런 역할도 제공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이퍼V에 올라간 거고 대신 무료입니다. 파워쉘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요. 근데 이게 살짝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이게 프로덕션 환경에 썼을 때 기술 지원이 될 거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무료라는 거. 그래서 뭐 테스트나 이런 용도로 쓰시기에는 충분히 가볍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도 쓰실 수 있으세요. 윈도우즈 8 이상, 윈도우즈 8.1, 뭐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서 하이퍼브로를 올리셔서 쓰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지원을 해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OS도 올리실 수 있고 윈도우즈 그 서버 부분의 OS도 올려서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대신 서버에서 제공하는 고가용성, 그러니까 페러브 클러스터라든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같은 서버 레벨의 기능은 다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VM을 올려서 운영하실 수 있는 정도만 제공을 합니다. 이제 하이퍼V 아키텍처인데요. 하이퍼V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비일비재하죠.
안 보이는 데서 네.
하이퍼V 아키텍처는 빨리 넘어갈 수 있어 좋아요. 보통 하이퍼바이저 아키텍처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전체 가상화냐 호스트 가상화냐는 얘기를 해요. 전체 가상화 같은 경우는 타입 1이고요. 호스트 가상화 같은 경우는 타입 2인데 호스트 가상화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위에 그 호스트 그 가상화 운영체제가 따로 돌아가면서 실제로 운영체제 위에서 도는 거고요. 네. 그 전체 가상화 같은 경우는 타입 1의 가상화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가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게 되면 운영체제하고 가상머신이 모두 동일하게 그러니까 운영체제 자체도 실제로 8인치 파티션으로 동작을 하면서 하나의 가상머신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뭐 리눅스나 이런 부분도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하이퍼바이저랑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이 하이퍼바이저가 링-1이라고 해서 CPU를 직접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옆 동네랑 살짝 비교인데요. 모노리틱 하이퍼바이저하고 마이크로 커널 하이퍼바이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옆 동네는 모노리틱. 제가 옆 동네라는 건 뻔히 VM 뻔히 VM입니다. 뭐 이렇게 성능의 비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방식의 차이가 있다. 보면은 가끔 RFP 같은 거, 전 제안서 같은 거 쓸 때 보면 이렇게 박혀서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모노리틱 하이퍼바이저를 쓰겠다. 그럼 그 MS는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이크로 커널 하이퍼 방식을 쓰겠다. 라고 하면 반대로 그 옆 동네에서는 지원을 못 해요. 방식이 틀린 거니까. 뭐 그런 식의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뭐 제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하이퍼바이저 땅에서 드라이버를 관리하느냐. 아니면 그 하이퍼바이저가 아닌 8인치 파티션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즈 서버에다가 하이퍼바이저를 올리는 순간 윈도우즈 서버는 8인치 파티션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8인치 파티션의 드라이버가 있느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MS는 왜 모노리틱이 아니라 마이크로 커널 방식을 택했느냐 그 하자면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다가 어떤 운영 프로그램이나 드라이버 같은 걸 더 써야 될 때 그럴 때는 그 모노리틱 같은 경우는 추가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VM들도 똑같이 그 8인치 파티션을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뭐 보안상도 마이크로 커널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드라이버에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드라이버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안상에 좀 안정성을 택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 커널 방식의 그 하이퍼바이저를 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모노리틱은 뭐 그 가볍고요. 훨씬 뭐 성능적으로도 더 뛰어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 뭐가 좋다, 뭐가 좋지 않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이퍼브의 확장성이고요. 뭐 확장성 부분은 솔직히 호스트의 로지컬 프로세서 512까지 올릴 수 있고 메모리 24테라까지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VM에 CPU 몇 개까지 올릴 수 있고 메모리 얼마까지 쓸 수 있다. 델타라 꼽을 정도면 호스트에다 그냥 바로 설치하겠죠. 뭐 그렇고요. 어쨌든 뭐 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그 옆동네에서 똑같은 이런 장표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게 뭐 양쪽을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이퍼바이저에서 이 정도 제공합니다라는 건데 뭐 솔직히 그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뛰어나고요. 뭐 현업에서 쓰시기에는 다 제공합니다. 가상머신에서는 이상 쓸 수 있을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상머신에 1타를 올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제공한다.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다 지원을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고방향성 같은 경우가 뭐 클러스터에 64개, 그러니까 64개 물린 호스트를 만들고 8,000개 그 내부에서 8,000개 VM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대 호스트에 뭐 1,000개 이상의 VM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방향성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게스트 운영 체제인데요. 지원되는 게스트 체제는 제가 여기다 적으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윈도우즈는 적을 수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윈도우즈는 서버 뭐 2008 알죠? SP1부터 지금까지 나온 운영 체제. 그 밑으로 나온 운영 체제는 다 지원 안 합니다.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는 비스타 SP. 빠졌네요. SP2인데. SP2부터 윈도우 10까지 지금까지 나온 운영 체제가 다 지원을 하고요. 뭐 스몰 비즈니스 서버나 뭐 이런 거 지원을 합니다.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CentOS 5. 몇부터 해서 뭐 레드에도 5.몇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우분투 등등등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뭐 프리비에스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확인을 하시려면 저 사이트 가서 보시는 게 제일 빠요.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보시고 뭐 근데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버전에 따라서 윗부분에 보면 인티그레이션 팩을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 MS가 요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그 이사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MS러블 리눅스예요. 요즘은 그래서 그 커널 뭐 개발할 때 뭐 드라이버 개발할 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인티그레이션 팩이 내장되어 있는 녀석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요즘 최신 운영체제들 많이 내장돼서 나와서 인티그레이션 팩 설치 안 해도 바로 그냥 올리면 하이퍼브이 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이퍼브이 운영을 하실 때 디스크나 스토리지 고려 사항인데요. 하이퍼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타입이에요. 다스, 뭐 FC10이나 ISP10이나 뭐 이런 식 그 다음 나스 또 그 2012부터 쓸 수 있는 건 네트워크 공유 그러니까 SMB 3.0 통해서도 직접 붙여서 그걸 가지고 고관성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SMB 가지고 고관성을 구축한 경우는 아직은 한 번도 못 봤고요. 뭐 제가 테스트할 때는 종종 구축을 하지만 보통은 여태까지는 뭐 풀프레시든 아니든 센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 같은 경우는 구성요소 저장을 위해 스토리지가 필요한데요. 가상머신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크게 이거 제일 크게 두 개입니다. XML이라고 해서 가상머신의 구성, 그러니까 구성 파일이라고 하면 CPU가 얼마고 네트워크 카드가 몇 개가 붙어 있고 뭐 운영체제 뭐고 이런 그 운영체제 그 예, 설치된 가상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하이퍼바이저에서 관리하는 NIC, CPU, 개수, 뭐 메모리 뭐 이런 하드웨어 구성 파일이 있고요. 또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실제 운영체제가 저장되는 또 데이터가 저장되는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점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그 테스트를 할 때 체크포인트 찍고 스냅샷이라고도 하죠. 스냅샷 찍어놓고 검사를 다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돌릴 그 원상태로 돌릴 때 사용하는 검사점도 저희는 체크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되고요. 저장된 상태라고 해서 이거는 세이브 그러니까 뭐 호스트가 갑자기 팍 꺼졌을 때 고관성이 구축 안 돼 있을 때 팍 꺼졌을 때 VM을 그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해놨다가 호스트가 켜지면 다시 살려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저장된 상태 같은 경우는 메모리 크기만큼 예를 들어서 그 가상 머신에 메모리를 10기가를 줬다 그럼 디스크에도 10기가가 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여유 공간이 없어서 운영 중에 서버가 죽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거를 고려를 안 하시고 디스크 사이즈를 해놓으셨다가 99% 차도 가상머신들 잘 돌고 있으니까 했는데 장이 났다가 올라오니까 서버들이 안 켜지는 거죠. 가상머신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하이퍼브이 관리자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 GUI, 하이퍼브이 관리자라는 GUI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하이퍼브이 파워쉘, 뭐 커맨드는 다 잘하실 것 같은데 파워쉘 통해서 관리할 수 있고 가상 컴퓨터에 연결이라고 해서 VM 커넥터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뭐 콘솔입니다. 콘솔 띄워서 거기서 마우스 넣은 다음에 뭐 그 MS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RDP라고 해서 리모트 데스크탑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콘솔상에서 동작하는 걸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파워쉘 바이럭이라고 해서 2016부터 새로 나온 기술인데 실제로 뭐 가상머신 올리고 제가 2012 할 때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에요. 콘솔로 뭐 다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하이퍼V를 콘솔로 설치를 했어요. 근데 VM을 만들었는데 VM에 IP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2012 보면 IP가 없어도 VM 이름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 뭐 네다답터를 불러서 거기다 IP를 넣어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실제로 뭐 몇 가지 스크립트를 돌린다든지 할 수 있게끔 되는 파워쉘 다이렉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대신 뭐 살짝 아쉬운 부분은 호스트나 가상머신이 둘 다 윈도우즈 서버 2016이나 윈도우즈 1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상은 아직 없으니까 밑에 있는 그 하이 버전이 2012 알츠나 2012에서는 파워쉘 다이렉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상 스위치인데요. 빨리 해야 되는데. 하이퍼V 가상 스위치인데요. 하이퍼V 가상 스위치는 실제로 뭐 NIC를 가지고 가상 스위치를 만드는 방식인데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레이어 2의 가상 스위치고요. 이 가상 스위치는 뭐 가상 머신이나 뭐 그 호스트가 쓸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뭐 확장 기능으로는 트래픽 쉐이핑이나 뭐 O 정책적으로 격리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하이퍼V 관리자나 윈도우 파워쉘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이제는 GUI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윈도우즈 관리자들이 실제로 그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파워쉘로 하는 게 더 익숙하고 파워쉘이 더 기능이 많은 경우도 더 기능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GUI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빠른 거는 당연하고요. 그렇고요. 부모 파티션도 다중 NCI가 뭐야? 인터넷이요? 다중 닉을 가질 수 있습니다.
NIC.
네, 다중 닉입니다. 다중 NIC를 가질 수 있고요. 다중 NIC는 뭐 다른 가상 스위치에 당연히 연결할 수 있고 이 가상 그 NIC는 다른 대역폭, 그러니까 한 1번과 2번의 NIC는 대역폭을 다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V에서 제공하는 가상 스위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버추얼박스였나? 그게 그 워크스테이션이었을 때는 가상 스위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헷갈렸었어요. 제가 뭐 공부를 덜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 하이퍼바이저에는 가상 스위치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부 익스터널 스위치하고 내부 인터널 스위치, 그리고 개인 프라이빗 스위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실제 물류 NIC를 통해서 호스트,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물류 NIC를 호스트하고 같은 호스트에 있는 부인간 통신할 때 물류 NIC를 통신을 하지 않겠지만 이 외부 같은 경우는 이 가상 머신이나 파렌치 OS가 외부랑 통신을 할 때 쓰는 스위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NIC가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NIC가 스위치를 10개 만들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물리 닉이 10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인터넷을 통해서 나갈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호스트하고 그 같은 호스트에 있는 호스트와 가상 머신 간의 통신만을 위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프라이빗 스위치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 간만 통신이 됩니다. 호스트와도 통신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격리된 환경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모이해킹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격리된 AD 도메인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외부랑 통신을 구애받으면 안 될 때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프라이빗 스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VM에도 스위치를 뭐 몇 개까지 줄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스위치를 두 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IP가 두 개 들어가는 거죠. 외부 통신을 하는 IP하고 내부 통신을 하는 IP.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부를 이렇게 라우팅 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해요. 말씀하신 그 하는 것처럼 VM의 한 대는 외부인데 이게 VM 내부하고 통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내부에 있는 VM들이 NAT가 돼서 통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아니면 근데 간단한 건 스위치를 두 개 만들어 놓고 이 VM에는 각각의 NIC를 두 개 줘서 IP를 두 개 주는 게겠죠. 그렇게 하면 통신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질문. 당연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상 하드디스크고요. 말씀드렸지만 가상 하드디스크는 우리 자꾸 MS라고 그러지. 하이퍼V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VHDL하고 VHDX가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설명하고요. 가상 머신에 연결된 디스크로서 데이터나 OS가 설치되는 실제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에 뭐 예를 들어서 시스프랩을 걸어놓고 저희 같은 경우 뭐 대포를 하거나 리눅스 같은 경우 시스프랩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냥 설치해놓고 이 디스크를 계속 복사해서 쓰실 수 있어요. 되어 있고요. 가상 하드디스크는 저장소 컨트롤로 두 가지 대원을 하는데 IDE하고 스카시가 있습니다. 뭐 IDE, 스카시 차이는 실제로 그냥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IDE 쓰실 때는 지금 뭐 IDE하고 싸타지만 IDE 쓰실 때는 한 IDE 선에 두 개밖에 연결 못했잖아요. 모르시나요? 그 세대가 아닌가? 네, 마스터 슬레이브.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두 개씩에서 총 네 개의 디바이스 연결하게 되고요. 제넌 같은 경우 무조건 이 IDE 통해서만 부팅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스카시 방식은 1세대, 2세대 모두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세대 가상 머신 같은 경우 무조건 IDE로 부팅을 해야 되고요. 뭐 스카시 같은 경우 네 개의 컨트롤을 제공을 하고 64개, 한 개당 64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디스크는 이제 보정 방식이냐 동적이냐 차이점 디스크냐 방식이 있는데요. 혹시 저 여기 벗어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보정 크기가 한 번에 사셨으면 종이 있으셔서 보정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이제 0을 채운다고 해요. 실제로 내가 10기가짜리 보정 디스크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내 디스크에 100기가짜리인데 10기가짜리 보정 디스크를 만들면 실제로 10기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보정돼서 그 안에밖에 안 있어요. 대신 동적 같은 경우는 다는 개념이 되는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동적 같은 경우는 내가 디스크는 100기가짜리를 가지고 있지만 디스크를 1테라짜리를 만들어도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OS 내에서 아무것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1테라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 OS에서 계속 뭔가 일어나요. 뭐 데이터가 쌓여요. 그럼 이게 100기가를 넘는 순간 안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뭐 실제로 쓰는 만큼 쓰는 게 아니라 오버커밋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고 차이점 디스크 같은 경우는 부모 디스크 방식을 읽어서 쓰는 방식이고요. 뭐 하나의 OS를 읽어놓고 걔를 가지고 빵 만들어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가상머신은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로컬 디스크 내가 뭐 F드라이브를 실제로 서버에 연결을 해놓고 이 F드라이브를 가상머신에 직접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트는 관리 안 하고 다른 데도 못 쓰게 이 F드라이브를 가상머신만 써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이스팟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스크를 붙여주거나 FC 센 그러니까 가상 버추얼 FC를 통해서 가상 머신에 센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쓰는 속도에
네
쓰는 속도요.
쓰는 속도가
예 차이점은 없을까요? 요즘 그냥
아 네 나옵니다. 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VHD하고 VHDX는 VHD는 최대 2테라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당연히 뭐 2테라도 큰 크기긴 한데 요즘 같은 때는 더 큰 데이터를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VHDX 같은 64테라를 쓸 수 있고요. 뭐 대용량 섹터나 쓸 수 있고 윈도우즈 근데 실제로 VHDX는 뭐 윈도우즈 서버 2012 R2부터의 기본 형식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다 만들면 VHD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가지 형식 간에 자유롭게 변환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전 버전 윈도우즈 2012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당연히 지금은 VHDX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 설명드리면 고정 디스크하고 동적 디스크인데요. 그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성능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고정이냐 동적이냐 성능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30~40%까지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2008 때.
네,
뭐 이럴 때는. 근데 지금 2011 R2가 오면서는 성능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 3%. 근데 제가 했을 때는 10% 정도, 10% 미만 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솔직히 체감상이니까. 근데 문제는 확장될 때 문제가 되고요. 동적, 그 고정하고 동적을 제가 운영에서는 여기도 써놨지만, 운영 환경에서 고정됐을 때 쓰는 게 좋다고 하는 게, 그 디스크 조각화가 많이 일어나요. 동적 디스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디스크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에서는 고정 디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테스트, 뭐 내가 디스크 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권장사항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100기가예요. 근데 내 디스크 60기가짜리예요. 그럼 100기가짜리 고정 디스크로 만들면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럼 테스트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동적 디스크로 그냥 100기가짜리 만들어 놓으면 디스크 60기가로 농업 퍼밋이 가능하니까 만들어 놓고 그 요구사항을 채워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죠. 테스트나 뭐 개발 목적으로 쓰실 때는 동적 디스크가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할 때는 대부분 운영 환경에서는 다 고정 디스크로 만들어집니다. 1세대 가상, 이제 가상 머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 1세대 가상 머신이 있고 2세대 가상 머신이 있어요. 1세대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뭐 가상 하드 디바이스를 1세대든 2세대든 갖는데요. 그 1세대는 하이퍼브이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다음 중 한 형태, 에뮬레이트 되거나 신생틱이나 SLIV 같은 형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윈도우즈 서버 2011 R2 이전에는 다 1세대였어요. 2012까지는 다 1세대였고, 2012 R2에서도 실제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전부 1세대입니다. 네. 2016이 나오면서 리눅스 일부, 그 뭐 리눅스 우분투 14.04 이렇게 있나요? 뭐 어쨌든 그 우분투 이상 버전이나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12U 뭐 이런 버전들도 지금은 그 젠2 VM, 제너레이션 2 VM을 지원을 합니다. 2세대 가상 머신은 특이한, 그 특별한 게 뭐 바이오스 대신에 UEFI 펌웨어 지원을 하고요. 보안 부팅이나 앞서 설명드렸지만 스판시 컨트롤에서 부팅이 되게 되고요. KXV 팅이나 뭐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부팅이 굉장히 빨라요. 1세대 부팅했을 시간하고 2세대 부팅을 해보시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상머신에서 실제로 그 가상머신을 올리시면, 아까 제가 뭐 그 리눅스 설명드릴 때 인테그레이션 팩이 내장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통합 서비스인데, 저희는 통합 팩이라고 부르는데, 통합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느냐 안 했다 차이가 있는데, 이 통합 서비스는 게스트 운영체제가 실행 중인지 뭐 문제가 있지 않은지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뭐 그 OS를 올리게 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12부터는 다 내장되어 있어요. 윈도우즈 7도 내장되어 있고, 내장되어 있는데 버전이 다른 경우에 버전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2016부터는 또 그게 바뀌어서 원래는 vmguest.ios라는 걸 삽입을 하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은 윈도우즈 업데이트 방식으로 해서 그 OS에 자동으로 저런 통합 서비스를 올려줄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게 되면 하이퍼브이에서 그 OS 내부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고요.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든지 OS 체크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백업이라든지 VSS를 이용한 백업이라든지 이런 그 기능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경우에 체크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VM들은 시간을 하이퍼브이랑 맞추지 않겠다. 그럼 타임 체크하는 부분을 빼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그러니까 하이퍼브이도 그 예전에도 항상 뭐 얘기하는 게, 어쨌든 운영 환경에서는 고가용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뭐 서버 다운타임을 어떻게든 피할 수가 없어요.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내가 윈도우즈 같은 경우 업데이트 많잖아요. 해야 되고 보안 패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서버는 항상 가용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솔직히 지금 리눅스 많이 쓰신 분들은 업데이트 이거 왜 해야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윈도우즈 쓰신 분들은 이거 업데이트 민감합니다. 특히 보통 한 세 달에 한 번씩 전쟁이에요. 윈도우즈 관리자분들은 정말 많이 업데이트 해야 되고 뭐 껐다 켰다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요즘은 그런 분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코어 쓰세요. 나노 서버 쓰세요. 제발 나노 서버 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깐
그런데 잘 안 되면 짜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사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서버가 죽더라도 계속 옮겨가면서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고강성이 중요하고요. 뭐 고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으로 복구돼야 되고 클러스터에서 이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클러스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 64개, 그러니까 물리 서버를 64개의 노드에서 8,000대의 VM까지 고강성으로 확보가 됩니다. 만약에 그 하이퍼바이저의 실패, 그러니까 한 호스트핸드가 죽었다, 그럼 VM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동을 할 때는 VM이 사라져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VM을 서비스 죽으러 갈 때는 호스트가 죽었을 때, 장애가 발생됐을 때가 아니라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메모리 영역을 넘길 때는 그 이제 VM이 살아있는 상태로 좀 이동을 하는 거고요. 호스트가 죽어서 넘어갈 때는 퀵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VM이 한번 죽었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자동 연결되고요. 하이퍼V는 이제 클라이언트 이런 리소스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가상 머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리고 가상 머신이 서비스의 상태, 그리고 가상 머신이 예를 들어서 이 호스트의 호스트는 살아있는데 호스트의 서비스의 NIC만 죽었어요. VM이 사용하는 서비스 쪽 닉만 죽었어요. 이때도 이 VM이 통신이 안 되니까 VM을 넘깁니다. 다른 호스트로 가서 네가 서비스 할 수 있는지 넘어가 봐. 넘깁니다. 찾아서. 그럼 VM이 호스트는 살아있지만 서비스 그 NIC 쪽,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 VM을 넘겨서 VM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물리적인 머신. 네, 물리적인 서버 64대를 말합니다. 시스템 센터 이제 설명드릴 상용 인프라고요. 상용 인프라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버추얼 머신 매니저, 오퍼레이션 매니저, 뭐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데이터 프로텍션 매니저, 오케스트레이터, 서비스 매니저가 있는데, 버추얼 머신 매니저는 그 옆 동네 V 센터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VM 배포하고 네트워크 만들고 뭐 하는데, VM 그 저희 동네에 이제 옆 동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 시스템 센터 버추얼 머신 매니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연계해서 클래시원, 클래시 포탈에 그 VM들을 껐다 켰다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퍼레이션 매니저는 모니터링입니다. 뭐 실제로 서버의 성능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APM,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까지 제공을 하고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는 실제로 서버 베이스는 요즘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원래는 클라이언트 베이스의 관리 솔루션을 많이 써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제 가보시면 나도 모르게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백신까지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하는 일은 업데이트나 뭐 원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배포, 그리고 실제로 뭐 내가 어떤 보안룰을 어겼을 때 그걸 감지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한다든지 DSC 이런 부분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 프로텍션 매니저는 그냥 백업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는 이제 요즘 핫한 그 자동화죠. 실제로 뭐 어떤 장애가 발생됐을 때 그 장애를 운영자가 정해놓은 프로세스를 따라서 살린다든지, 또는 마지막에는 운영자한테 통보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서비스 매니저는 이제 IL이나 ITSM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저 위에 있는 엔진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장애가 났을 때 테스트 관리를 한다든지 승인 작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짧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이거는 이제 저희 버추얼 머신 매니저고요. 실제로 뭐 아 하이퍼V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건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서버들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이퍼V에서 보시면 VM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뭐 누르고 끄거나 종료하거나 뭐 저장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연결 누르시면 이제 콘솔 화면이 떠서, 이제 방금 그건 고급 세션 모드라고 해서 실제로 뭐 내가 어떤 파일 같은 거를 복사할 때는 원격을 통해서만 복사할 수 있는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고급 세션 모드를 제공을 해서 그냥 파일을 바로 이렇게 콘솔로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걸 얘기할 때 우아하시더라고요.
컨트롤 CV 되는 건가요?
네, 컨트롤 CV 됩니다. 이게? 이게 그 네트워크가 안 돼도 됩니다. 그 IP가 안 들어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RDP랑 다릅니다. 고급 세션 모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연다든지, 이게 바로 콘솔 모드고요. 말씀드렸지만 느립니다. 이거 네트워크 느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가상 머신들, 지금 할당된 메모리들, 저는 지금 동적 메모리로 준 녀석도 있고, 그 스태틱 메모리로 준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012 화면이고요. 실제로 이건 2016입니다. 다른 서버고요. 조금 화면이 UI가 예뻐졌죠. 뭐 이런 식으로 가상 머신들이 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아쉬운 게, 이게 제가 뭘 겪었는지 모르지만 2016에서는 2012 하이퍼비를 못 불러오더라고요. 하이퍼비를 관리 매니저에서. 근데 애에서는 불러왔었던데. 왜 그러지? 아, 컴퓨터는 아니고요. 네, 서버인데 사양이 좋지는 않고요. 뭐 투숙한에 한 128기가 정도씩?
사양이 안
좋으세요?
네? 네. 사양이 안 좋으세요?
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한 대는, 아, 얘는 사양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얘는 그 HP 마이크로 서버라고 그래서 제가 DC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운영할 때 쓰는 서버고요. 나머지 서버들은 다 뭐 엔터 스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양이 좀 있고요. 디스크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요즘.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건 VMM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리눅스를 하나 배포를 해놨어요. 템플릿을 통해서 배포해놓으면 그 실제로 배포가 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IP를 쓰겠다, 어떤 호스트 네임을 쓰겠다, 이런 것까지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로그인 창, 내가 정한 호스트 네임까지 그대로 박혀있고요. 실제로 그 지금 제가 배포를 할 때 162로 지정해놨는데 통신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내가 사설 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또는 내부에 어떤 클라우드를 만들겠다 했을 때 이런 클라우드도 호스트 정보를 합쳐서 클라우드를 만들고 이 클라우드에 VM을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에 연결을 해서 클래식 포털에서 운영 중인 VM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애저는 연결을 안 해놔서 없고요. 시간이 되면 센터웨트 같은 거 뭐 배포하는 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니터링 쪽 화면이고요. 실제로 그 기능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제가 OM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UI가 별로 안 이뻐요, 모니터링 치고. 더군다나 국내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면 뭐 그 저보다 경험 더 많으신 분들 많으니까 가면 꼭 이렇게 전산실감 이렇게 큰 화면에 예쁘게 해놓고 보고 계세요. 그거 왜 하루 종일 보고 계신지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계속 뭐 이렇게 개발하면서 보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프로젝트라고 하면 항상 요구사항이 그러세요. 화면 좀 예쁘게 만들어줘. 못 만들어줍니다. 개발자가 아니에요, 전. 못 만들어주고요. 어쨌든 화면은 나쁜데 대신 이런, 그러니까 알러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띄워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에 어떤 이벤트 발생됐다, 어떤 서버에 뭐 지금 속도가 느리다, 공간이 부족하다, 뭐 컴퓨터 죽었다,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래서 운영자가 이거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성능 수집 같은 거 다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주기 뭐 30초, 5분, 10분, 15분 다 됩니다. 대신 실시간은 안 됩니다. 저 여기 이거 팔로우 말입니다. 실시간은 안 되고요. 그 뭐 정해진 간격대로 할 수 있고요. 또 뭐 지금도 계속 뜨고 뭐 해결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알렛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자, 더군다나 이건 윈도우즈만 되는 게 아니라 리눅스도 되고
평가 디바이스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SLA까지 디바이스는 무료고요. L4 디바이스도 무료지만 제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제가 재작년에 봤을 때 제가 되게 뭐 OEM 엔지니어로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걸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테슬라 지원받은 모니터링 자동차 이렇게 잘 돌고 있다, 자동차 뭐 문제 있다 이런 거 모니터링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돼야겠지만 UPS 장비도 모니터링해서 UPS 장비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모니터링하는,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오퍼레이션 매니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보여드린 건 다 돈 드는 겁니다. 비싼 놈들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사봤지만 돈 드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상용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무료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 물론 제가 팔진 않아요. 전 영업이 아니라 저 구축만 합니다. 하는 엔지니어고요. 이제 이건 오케스트레이터인데요.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구현을 하는 건데, 지금 그 화면 같은 경우는 소프트 업데이트인데 방금도 업데이트 화면 떴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어느 제 보고서 갔더니 관리하시는 분이 만든데 한 달에 한 2주 정도 잡으셔서 매일 몇백 개씩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하시고 재팅하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이트도 많아요. 뭐 윈도우즈 7 클라이언트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문제 있을까봐. 근데 그런 것들 자동화해서 구현을 해주는 하나의 샘플이고요. 이건 제가 받은 거 아닙니다. 엘런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받아서 VM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정상적인 체크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시나리오도 있고요. 뭐 서비스 죽었을 때 어떤 서비스 살려보고 또는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웹사이트도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그냥 가져다 놓으시고 그 안에 속성값에 넣어주시면 다 구현이 됩니다. 어떤 컴퓨터에 연결을 해라, 어떤 동작을 해라, 이런 걸 뭐 스크립트로 짤 필요 없이 GUI 환경에서 다 구현을 하고, 뭐 프로세스 지금 이 화살표를 yes냐 no냐 뭐 이런 식으로 if냐 yes냐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 윈도우즈만 되는 건 아니고요. 리눅스도 되고 뭐 하드웨어 장비도 다 지원을 합니다. HP나 뭐 ILO나.
그럼 그게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단계에 맞춰서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나 뭐 이런 쪽에서 연동을 해서 뭐 필요한 패키지 설치하고 이런 거 가능한가요?
레퍼스토리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근데 뭐 개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솔직히 저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엔지니어보다는 개발자분들이 보시면 훨씬 로직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저 순서도 같은 건 개발자분들이 더 잘 그리시거든요. 뭐 물론 저보다 훨씬 상위 레벨의 엔지니어분들은 더 잘 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어려운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몇 번 구축을 해보고 뭐 만들어드려서 지금 현업에서 쓰고 계신 것도 꽤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그 안에 뭐 스크립트도 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스크립트를 넣어서 스크립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개발 로직이 많이 녹아있는 솔루션입니다. 괜찮아요. 데모의 저주는 항상 많이 겪어봤어요. 네. 뭐, 그 외에 이제 더 보여드려야 되는 게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나 데이터 프로텍션 매니저, 서비스 매니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잘 접근이 안 되네요. 왜 그런지. 제가 접근을 잘 못 시켜놓은 것 같아요.
시스템 센터 처음 보시는 분.
다 보셨군요?
다 보셨군요?
아, 손을 안 들어주신 거군요? 네.
뭔가 한국에서 보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센터요? 맞습니다. 시스템 센터만 솔직히 해도 한 5일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걸 보여드릴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가 존경하는 백 부장님께 설명하는 에저 스택의 앞부분인데 에저 스택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예요. 에저와 내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결해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이고요. 이건 에저 팩이라고 해서 실제로 에저의 클라우드 포탈과 한 90% 이상 유사합니다. 유사이다. 그러니까 현재 신포탈이 아니라 구포탈이라고 부르는 클래식 포탈과 유사하고요. 얘는 그냥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즉, 딱 구축할 때 그냥 내 인프라의 장비 가지고 구축을 하는 거고 내 인프라에 만들어 놓고 실제로 뭐 가상머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고요. 뭐 VM 클라우드, 서비스버스 클라우드, SQL, DB 클라우드, DBS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라든지 또 서비스 매니저랑 연결을 해서 그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하나의 모니터고요. 사용자가 직접 가입을 해서 내 요청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뭐 경영팀이 있고 개발팀이 있다. 개발팀에 누가 가입을 해서 쓰면 그 경영팀에 야 니네 VM 썼으니까 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영팀에서는 뭐 그런 식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애저 팩이라는 솔루션이고요. 이제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애저 좀 이따가 보여드릴 애저 팩을 보시면 이건 화면이 왜 이래 이러실 거예요. UI적으로는 솔직히 뭐 저는 애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애저 스택이 훨씬 뛰어납니다. 아, 아닙니다. 얘는 이아스하고 디비아스? 뭐 이 정도라고 파스는
그 이아스를 집에 만드는데 뭐 회사에 만드는데 애저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파스 기능은 없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게 처음이다. 질문 없다고. 감사합니다.
아하요. 오늘 질문하신 분들일까요?
네, 질문해 주신 분들이고 없습니다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제일 고마운데. 네. 시드 프랩이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질문했었어요? 놓쳤네. 그렇습니다.
진짜 아까 보이는 거는 그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저는 에저라고 했었나요?
저는 에저 팩입니다. 네. 네.
팩 파운드를 만들게
맞습니다. 네, 에저 팩 같은 경우는